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지난번과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하신 성경 기록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깨닫는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쉬운 한 번째로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다,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 몇주 동안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이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죄인들, 그 아담들, 아담의 그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한 강도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담들을 위해서 저주가 되신 채, 죄와 저주가 되신 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호소하셨습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 고통으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자신의 초림, 지상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록되어 있는 그 대속물과 대속자의 그 어떤 모형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요둘 사이에 한 마디가 더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한 마디가 더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셨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황 종료. 게임 끝. 그렇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이 숨이 넘어가는데 살려보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심장 박동 뛰던 것이 띠 하면서 끝. 터미네이티드 된 거. 또 우리가 밤새 양초가 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심지가 바닥에 닿고 마침내 그 양초가 다 타서 심지까지 이제 탁 꺼져버린 그 상태. 이게 상황 종료지요.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인데, 기름이 거의 앵고예요.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인데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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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주유소 조금 못 미쳐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차가 멈춰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볼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48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네, 다 끝났네, 더 이상 할 게 없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또 하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허탈하네. 30살 청년으로 유대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거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숙청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거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허탈한 감정을 잘 묘사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제 말을 거시는데, 무슨 일들이냐, 뭐 때문에 뭐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러시는데,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의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우리가 믿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허탈한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대한 열광이 컸던 만큼이나 상대적으로 그분께 대한 어떤 이 절망감, 이분의 죽음이 주는 절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이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 경험을, 오병이어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을 쫓아다닐 때 그 열광이 있었습니다. 각색병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군중들의 열광이 있었습니다. 시장판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자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이 지도자들을 통렬히 꾸짖으시던 때에 백성들의 그 열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그 한순간 동안 타올랐던 불꽃이었을 뿐이지 이제는 다 부질없는 짓이 되었다. 이제 다 부질없는 짓이 되었네. 이러한 어떤 허무함, 허탈함이 이 속에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의 뒷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상황이 종료됐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남은 건 절망뿐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있을 반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 뒤에 있을 이 반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큰 그림 중에 일부로서의 이 표현,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장면은 허탈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다가 예수님의 이 폐에서 마지막 한 줌에 숨이 다 빠져나가고 점점 느려지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춘 그 상황입니다. 필사적으로 버티던 그 경직된 근육에 힘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땀범벅이 되었을 그분의 몸에서 피와 땀범벅이겠죠. 힘을 주느라고. 그래서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증기, 그것이 보이고 마지막 남은 그 핏방울 한 방울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어떤 중요한 장면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만 선명한 붉은색으로 칼라로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천천히 떨어지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 마지막에 그 한 방울 피가 이렇게 다 클로즈업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숙연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신 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불리신 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알려지신 이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린 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순간에 이 고요와 이 정적, 이것은 아마도 영원한 어떤 이 어떤 쉼표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다 끝나버렸네, 허무하네 이런 감정밖에 느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큰 어떤 숙연함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되는 반복해서 보여주셔왔던 그 양, 그 양이 죽을 때의 그 모습, 고개를 떨구고 죽은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머리를 숙이고 죽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신 이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을 노려보면서 절규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대다가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이러한 죽음에서 비참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 파산이나 깨진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적막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천둥보다 더 크게 울리는 어떤 정적이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시니라가 십자가 사건의 끝이었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보다 더 허무하고 허탈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시니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원히 정지한 듯했던 이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잠시의 이 정적이 그친 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은 성막의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었습니다. 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었습니다. 함부로 여기를 제치고 들어갔다가는 즉사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 그것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그런 힘을 얻었는데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이 되었냐?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를 못했던 그러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니라, 이 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모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또 하나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정복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모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을 정복하시고 마침내 이 사망과 이 지옥을 불호수, 불못에 던져넣는 분이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이 이후에 또한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말을 조금 표현을 달리했는데요. 아마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 사람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겠죠.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을 줄로 알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사라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곰과 또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밥으로 죽어갈수록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더 열렬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당을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진 뭉개고 성경을 불사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짐승처럼 죽게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를 통해서 자꾸자꾸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몸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을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는 이불을 속여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을 영원히 파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한 마리 짐승을 예비하셔서 대신 속죄의 교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기만 하면 그러면 경건한 자손들이 다 사라지고 악인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사탄이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다른 경건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강물에 던지게 해서 죽이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출하게 될 모세도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세를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악한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에 베들레헴 근처에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기 예수님은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으켜 세워질 때 이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면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기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소망을 전해들은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인류 역사를 종결하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마침내 인류를 괴롭히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완전히 제압되어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재의 땅과 이 공간, 이 시공간, 현재의 이 우주 시공간을 완전히 해체시키시고 원소들을 다 해체시키시고 하나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또 낡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한번 새 것이 영원한 새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것이 보존되는 세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 속에는 테러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거예요. 폭력이 없을 겁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거짓이 없을 것이고 억울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성폭행이 없을 것이고 미투도 없을 것입니다. 낙태도 없을 것이고 산후 우울증도 없을 거예요. 이혼소송도 없을 것이고 재산분할 소송도 없을 것이고 양육권 소송도 없을 것입니다. 마약도 없을 것이고 룸살롱도 없을 것이고 나이트클럽도 없을 것이고 카지노도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자본주의의 탐욕도 없을 것입니다. 혐오가 없고 증오도 없고 왕따도 없고 편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그런 저주받을 자들이 그곳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때법이 없을 거예요. 인민재판이 없을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을 거예요. 여론조작이 없을 겁니다. 선거부정이 없을 거예요. 전자개표기 조작이 없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살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술 취한 채 밤늦게 뒤틀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택시 요금 바가지도 없을 거예요. 불친절한 버스기사도 없을 것이고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시비 거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노숙자도 없을 거예요. 굶주림도 없을 것이고 파업도 없을 것이고 강속노조도 없을 것이고 악덕 기업주도 없을 것입니다. 대기오염이 없고 수질오염이 없고 토양오염이 없고 환경파괴가 없을 것입니다. 자원고갈, 식량위기, 에너지 부족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독스모그 마스크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항암치료도 다 쓸모없는 일이 될 겁니다. 타이레놀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얼마나 더럽고 진절머리 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뒹굴면서 그 안에서 조금 출세해보겠다고 그 안에서 조금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니라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폭풍처럼 다가왔던 메시아 왕국의 꿈이 한 칼에 잠잠해지고 반란을 꾀하던 자가 제거되어 정적과 고요만 휩쓸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력이나 무능이나 허무나 허탈이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살자의 칼에 반항하지 않고 고의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슬프지만 나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없이 슬프지만 그러나 또한 한없이 아름다운 그런 한 장의 그림인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전체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분은 모든 인간의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끝이 되시는 분이고 또 끝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또 끝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거기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처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젠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신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숨을 거두신 이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숨을 거두시니라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사람들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니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했던 인간을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찬송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 고백을 왜 이렇게 하는데 인색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심신수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몇 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서 그 불빛 아래서 양초의 불빛 아래서 뭔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종교행위, 가운 입고 장갑 끼고 종교행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찬송 몇 곡 부르고 헌금통에 헌금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휴머니즘적인 그런 의도로 사회에 무슨 뭔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전 우주적인 스케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걸쳐 있고 전 우주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어떤 진리, 이 거대한 진리, 나를 압도하는 이 거대한 진리에 나를 내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바라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분, 지존하신 그분, 그분께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래 나 그럼 뭐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주지, 뭐 찬송 몇 곡 불러드리지, 그런데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 거 하자는 게 복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인간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사는데, 그런데 이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갖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다녀본들,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한 이 지구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 존재들, 이 존재들이 무한한 공간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이 망설이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보아왔던 그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한 그 행태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저런 게 기독교라면, 저런 게 복음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우, 나는, 아우, 진절머리나. 난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아직도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잘못한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지,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교회의 본질도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의 모습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접할 수 있는 최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해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믿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좀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내 개인의 구원자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 이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이 하는 이 찬송, 이것은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할 그런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찬송할 때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음을 잘못 내면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가 그리 아름답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청껏,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곡조 있는 찬송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오 놀라우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이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 숙이시려고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얼마나 숙연하고 얼마나 절정의 아름다움이 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진짜로 머리를 같이 숙이시고 잠깐 좀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